고린도후서 55번 메시지 사도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명 여섯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은 말씀 가운데 뛰어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깊이가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 교도들은 그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들과 다투는 대신에 바울은 먼저 그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12장 1절부터 10절에서 그는 이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바울의 현명한 전략은 사실상 그들이 어떤 이상이나 계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만한 유대교도들을 패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도들이 알고 있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 나는 1절부터 10절을 쓴 바울의 목적이 자신이 유대교도들보다 얼마나 더 지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 있는 인생뿐 아니라 낙원에 있는 것들과 심지어 삼층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 뿐 아니라 또한 이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언급함으로 유대교도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만일 고린도인들이 바울이 알고 있는 것과 본 것을 유대교도들이 소유한 지식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유대교도들은 피상적이다. 그들은 단지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과 전통적인 의식에 관한 구약의 지식을 조금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 새 언약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인생과 낙원과 셋째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바울의 자랑 12장 1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최고의 자랑을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 외에 셋째 하늘과 낙원에 있는 것들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후에 그분은 이 땅의 사람이 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랫곳을 두루 여행하셨습니다. 땅 위에 출생한 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낙원에 가서 땅 아래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인간 역사에서 주 예수와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유대교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12장 1절에서 바울은 실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이상과 계시를 이르노라고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에게는 별 유익이 없었지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랑해야만 했으며 이로써 그들은 그들의 건축을 위해 사도와 그들 간의 관계에 있어 냉철하고 합당한 이해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이르리라는 말은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이상과 계시를 자랑하고자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상과 계시를 둘 다 말합니다. 계시는 수건을 벗기는 것, 즉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상은 시야와 시계, 즉 나타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행정에 관한 너무도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사도에게 계시하고 나타내셨으며 그는 이런 감춘 것들에 대한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2절에서부터 5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을 두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2절에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는 5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옛 피조물이 아닌 새 피조물로서의 사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는 육신, 즉 옛 창조 안에 있는 그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를 자랑하기를 갈망합니다. 2절에 언급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연적인 사람이었으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두 가지 이름,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을 의미하는 이름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갖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한 저자가 두 명의 윌리엄 로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윌리엄 로우는 교리와 지식과 신학과 의문과 전통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 윌리엄 로우는 영에 속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윌리엄 로우는 비록 신학과 전통에 대한 많은 지식은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새로운 시작을 가졌고 그때 그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신비주의의 저자의 가르침들을 개선하여 이 가르침들을 실제적이 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윌리엄 로우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에 앤드루 머리는 윌리엄 로우의 저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그는 그의 두 번째 사람, 즉 그의 두 번째 인격을 언급합니다. 그는 옛 자아를 자랑하기를 원치 않고 이 사람을 자랑하기 원했습니다. 5절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말은 그의 새 자아가 아닌 바울의 옛 자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닌 사울을 언급합니다. 바울의 새 자아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새 창조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이들인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두 인격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옛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격이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새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격입니다. 이 인격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첫 번째 인격에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두 번째 인격을 따라야 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인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은 비밀스럽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몽환의 경지에 들어간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 몽환의 경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가 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 자신도 이에 대해 전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원과 셋째 하늘. 2절과 4절에 의하면 바울에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낙원 안으로 이끌려간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에서 이끌려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도행전 8장 3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과 동일합니다. 무엇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무엇 안에까지, 즉 무엇에까지를 의미합니다. 보이는 구름은 첫째 하늘로, 궁창은 둘째 하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 즉 가장 높은 하늘로 현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칭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절에서 바울이 들어올려졌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여기에서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들어올려지는 것과 이끌려가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빌립은 성령에 의해 이끌려갔습니다. 그는 그가 이끌려갈 그 당시에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을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가장 높은 하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구름은 첫째 하늘로, 구름 위의 공창은 둘째 하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은 공창 위의 하늘이 되어야 하며 성경적인 용어로는 하늘들 위의 하늘입니다. 오늘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이 하늘에 계십니다. 바울은 가장 높은 이 하늘에까지 이끌려 갔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접속사 그리고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3절과 4절에 언급된 것이 앞에서 언급되어진 것에 더해진 다른 문제임을 가리킵니다. 2절은 우리에게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3절과 4절은 무언가 더 나아가 사도가 또 다른 곳, 즉 낙원 안에 이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낙원이 2절에 있는 셋째 하늘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셋째 하늘과 별개의 장소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나 성경의 해설자들은 셋째 하늘과 낙원을 같은 장소로 간주합니다. 그들의 이해에 의하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을 때 또한 낙원에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원은 셋째 하늘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3절의 시작에 있는 접속사는 바울이 여기에서 두 가지 다른 체험을 묘사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먼저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낙원에 이끌려갔습니다. 낙원은 음부의 즐거운 부분으로서 이곳은 아브라함과 모든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며 죽으신 후에 주 예수께서 가시어 부활할 때까지 머무셨던 곳이었습니다. 이 낙원은 천년왕국 때 새 예루살렘이 될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낙원과는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는 그가 받은 계시의 탁월함을 말합니다. 우주 안에는 주된 세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과 땅 아래 음부입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도는 땅의 것들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늘들이나 음부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알려지지 않은 이 두 군데에 이끌려 갔습니다. 따라서 그는 감추어진 이것들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우주의 두 극단의 부분을 언급합니다. 주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즉시로 셋째 하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낙원이라 불리는 곳에 가셨습니다. 강도 중에 하나가 그분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죽음 후에 음부에 가셨습니다.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함께 놓는다면 우리는 낙원이 음부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음부의 두 부분에 대한 그림, 안락의 부분과 고통의 부분을 갖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이 있는 안락의 부분에 내려갔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그는 고통의 부분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은 음부에 위로받고 안식하는 부분입니다. 우주에 대한 완전한 조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바울은 한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음부에 위로받는 부분인 낙원에 이끌려갔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을 땅 위에 있는 것들과 같이 아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는 우주에 대한 완전한 조망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우주에 대한 완전한 조망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이들 세 부분, 셋째 하늘, 땅, 땅 아래 곳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것들에 관해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그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가 그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를 낙원으로 이끌어가 그곳에 있는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낙원에 관해 바울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에 대해 고린도인들에게 말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인 바울은 참으로 완전한 지식과 온 우주에 대한 완전한 조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비교할 때 유대교도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형식을 갖고 있는 유대교라는 우물의 테두리 이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이상과 계시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이여, 주님은 내게 온 우주에 대한 놀라운 조망을 주셨다. 그는 나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셨고 나를 낙원으로 이끌어 가셨다. 낙원에서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말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가 받은 계시의 탁월함을 언급하는 것은 놀랄 것이 못됩니다. 오직 두 사람, 예수와 바울만이 온 우주에 대한 그러한 조망을 가졌습니다. 고통이 뒤따르는 계시.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타고남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탁월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과다함, 지극히 큼, 초과함을 의미합니다. 가시라는 말은 고전적인 헬라어에서 때때로 말뚝이나 끝이 뾰족한 지팡이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일종의 육신적인 고통으로 바울이 그의 눈에 가졌던 어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서의 헬라어는 꽉 쥔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보는 데서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치다라고 번역된 말과 다릅니다. 7절은 계시 뒤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이 보았던 것과 같은 조망을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이상을 봄으로써 바울에게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위험은 이 같은 탁월한 계시를 받은 후 바울이 높아져 교만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주님은 바울을 넓히고 그의 조망을 우주적인 정도까지 크게 하기 위해 그를 셋째 하늘과 낙원에 이끌어 가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그것에 의해 바울이 망쳐지고 손상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바울에게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를 쳐서 고통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가시의 목적은 바울을 밑으로 이끌어내려 그가 낮은 데에 머물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봅니다. 때때로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높인 뒤에 주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유대교도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체험은 산과 계곡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장막치게 하려 함이라. 때때로 고통과 시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안배하심으로써 우리는 이로써 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사도가 간구했으나 그에게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오 주여, 가시를 치워주소서. 사탄의 사자를 제하여 주소서. 고통스러워 더 이상 이 가시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바울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방법에 따라 응답하시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 가시를 치우지 않을 것이다. 이 가시는 너를 낮은 데 지키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네게 필요한 은혜를 줄 것이다. 바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가시를 치워달라고 네게 구하지 말라. 만일 내가 그것을 치워준다면 나는 이상과 계시를 치워야 하며 또한 너를 취해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다. 바울, 만일 너에게 이 가시가 없었다면 너는 너무 교만하고 너무 높이 올려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너를 낮은 곳에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은 내게 이 가시를 남겨두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은혜를 주고 부축함으로써 너로 이 고통을 견디게 할 것이다. 또한 너의 체험에서 내 은혜가 능력이 되어 약함 가운데서 온전케 될 것이다. 그 가시는 너의 약함을 드러낸다. 그것이 없이는 너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너는 너의 은혜로서 내가 필요하다. 너의 체험과 누림에서 내 은혜는 내 위에 장막을 치는 능력이 될 것이다. 바울이 체험한 은혜는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그의 체험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장막과 같이 그 위에 펼쳐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즉 능력은 바울의 고통 가운데서 그를 위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통받고 있을 때 바울은 그 위에 펼쳐져 있는 장막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막, 이 천막은 그를 떠받치고 그를 부축하며 그를 유지케 하고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충분함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통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온전함을 외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아주 기쁘게 그의 약함을 자랑하였으며 그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위에 장막을 쳤습니다. 은혜는 공급이요 능력은 은혜의 힘이며 권능입니다. 둘 다 우리의 누림을 위해 지금 우리 안에 거하는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에서 장막을 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스케누로서 에피와 스케누가 복합된 복합동사입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스케누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 계시록 21장 3절에서 사용됩니다. 에피스케누는 여기에서 천막이나 거처를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이 어떻게 우리 위에 펼쳐진 천막처럼 우리 위에 거하시며 우리의 약함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시는가를 묘사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기뻐하노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와 같이 큰 만족을 의미합니다. 능욕은 학대이며 궁핍은 압박과 몹시 내리누르는 절박한 필요를 뜻합니다. 곤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방이 좁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좁음, 어려움, 공경 등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의 끝에서 바울은 약함과 강함을 말합니다. 그는 그의 옛 존재 안에서는 약했으나 그리스도의 가려주심 안에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요리.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본 것은 바울에 대한 주님의 요리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요리하셨으며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맛있는 음식으로 만드셨습니다. 50년 이상 나는 사도 바울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바울을 누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참으로 주 예수에 의해 요리된 맛있는 만찬입니다. 때때로 중국 음식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불에 집어넣었다가 다음에는 찬물에 넣습니다. 이러한 요리의 과정이 최고의 맛을 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님이 바울을 다루셨으며 어떻게 주님이 그를 요리하셨는가를 예시합니다. 먼저 주님은 바울을 셋째 하늘까지 높였으며 후에 그분은 바울을 음부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에게 가시가 임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바울이었다면 나는 아마도 내게 일어나는 것이 어찌 된 것인가 하여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주님께 그 가시를 견딜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바울에게 공급되었으며 이 은혜는 그의 위에 장막을 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있어서 부요하게 됨. 바울이 높은 이상과 놀라운 계시를 생각했을 때 그 가시는 교만과 자고함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 위에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바울을 낮은 곳에 지키려고 역사했을 때 은혜가 공급되었고 그를 떠받쳤으며 능력의 그늘이 그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든 영역에 이르도록 누리게 한 다음 그를 요리하는 주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안에서 부요했습니다. 유대 교도들은 결코 바울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미혹된 고린도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유대 교도들은 계시도 이상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가시도 은혜도 또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이상을 보았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은혜와 능력이신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 가시를 통하여 주님에 의해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상과 고통과 체험과 주님에 대한 누림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은혜가 되셨을 뿐 아니라 천막처럼 그 위에 펼쳐진 능력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천연적이고 전통적입니다. 유대교도들과 같이 그들은 낡은 전통적인 종교와 죽은 의문의 성경과 많은 의식들과 규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들은 유대교도들과 동일하며 심지어 전혀 참되지 않은 예수를 전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상도 계시도 가시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천연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며 전통과 규정을 따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의 체험과 오늘날의 유대교도들과는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요. 만일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후에 가시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상과 계시는 항상 고통을 수반합니다. 당신은 그 가시에 관해 많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시는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은 당신의 누림을 위해 은혜를 가져올 목적으로 그것을 남아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당신의 매일의 능력이 되며 심지어 당신에 거쳐 즉 당신을 그늘로 덮어주는 장막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영적 체험을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능력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게 될 것입니다.